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2일 미군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철수한 가운데 아프간 군 지휘관은 사전에 철수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신임 바그람 공군기지 사령관 미르 아사둘라 코이스타니 장군이 미국인들이 바그람을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미군이 이미 바그람을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미군 대변인 소니 레게트 대령은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바그람 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했다며 이에 대해 아프간 지도자들과 조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의 철수는 당초 미군 당국이 8월 말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됐습니다. 코이스타니 장군은 미군이 바그람 기지를 떠나면서 물병 수만 개와 음료수, 전투 식량 등을 포함해 물품 350만 개를 남겼다면서 이 중에는 전화기를 비롯해 장갑차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에서 승객과 승무원 28명을 태운 안토노프 26 항공기가 실종됐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캄차카 항공기업 소속의 여객기가 이날 오후 캄차카주 남동부 페트로 파블롭스키 캄차츠키에서 북서부 소도시 팔라너로 이동하는 중 목적지 인근에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승무원 6명과 승객 2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은 소식톡을 인용해 이 여객기가 착륙 중 통신이 두절됐다며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캄차카주 주지사 블라디미르 솔로도프는 목적지인 팔라나 인근에서 여객기 잔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당국인 비상사태부 대변인은 스푸트니크 통신에 잠정 정보에 따르면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이 항공기 추락과 함께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시차를 두고 맞교환하는 스와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자국 내 화이자 백신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 70만 회 분량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납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 계약을 발표하면서 양국의 윈윈이라며 우리는 함께 팬데믹을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한국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스와프 협약은 한국의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추진돼 이스라엘에 백신을 제공한 뒤 잉여량을 확보하면 대충량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을 통해 조기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내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백신과 동일한 양을 오는 9월 초까지 이스라엘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의 인권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인 미얀마 위트니스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이 기구는 지난 2월 1일 군부가 수사를 일으킨 뒤 자행한 인권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유엔사나 조사기구와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번 TF 출범은 미얀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과 관련해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 군부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얀마 위트니스 측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가진 사건들을 독립적으로 수집, 보존, 처리, 조사 확인 및 검토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소셜미디어에 실린 인권 범죄 현장 사진과 동영상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위트니스는 또 민간인 거주 지역과 종교 시설에 대한 폭격을 비롯해서 시위 참가자를 해치려한 고의성과 관련된 증거를 이미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미얀마에서는 880여 명의 시민이 살해됐습니다. 지난주 독립기념일 연휴를 전환 시기에 미국에서 수백 건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최소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의 집계를 인용해 지난 2일부터 독립기념일인 4일까지 4일간 뉴욕과 시카고, 조지아, 텍사스 등 미 전역에서 400건이 넘는 총기 범죄가 발생해 최소 15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에선 21건의 총격이 발생해 26명이 숨졌습니다. 방송은 또 시카고 경찰 당국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모두 83명이 총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5살과 6살 소녀가 포함됐으며 사망자 중에는 육군 주방위군 대원이 있었다고 방송을 전했습니다. 또 조지아주의 한 골프장에서는 지난 3일 연쇄 충격을 발생해 현직 프로골퍼를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6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업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17개월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북한이 국가 방역 비상이 장기화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이 끼겠고 함경도와 황해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최고는 23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어업 활동을 대폭 줄였던 북한이 올해도 어업 활동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업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식량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중소형 고기잡이 목선들이 모여있는 청진항 일대 바다를 촬영한 지난 5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서는 빼곡히 붙어있는 수백여 척의 선박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선박들이 수십 척씩 양 옆으로 묶인 형태를 하고 있고 이런 방식의 묶음이 수십여 개인 점으로 미뤄볼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선박은 최대 1,000척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선박들은 통상 고기잡이철인 5월부터 11월 사이 출항해 부두가는 텅 비곤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 5월과 6월, 7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이들 선박이 모인 항구 일대는 선박들이 조업에 나서면서 비어있는 자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고기잡이철이 약 두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선박들이 항구를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업에 나선 선박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청진뿐 아니라 고기잡이 배들이 대거 모여있는 단천과 리원 등 다른 동해안 도시들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들 고기잡이 배들의 운항이 지난 한해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이 취한 국경 봉쇄 여파로 고기잡이 배들의 출항까지 막힌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트로이 스텐걸은 한미 경제연구소 선임 국장입니다.
While it might make sense to send people on individual ships, even when sending people out for trade, they do it in
소규모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나라 밖을 나갔다 돌아오면 14일간 격리를 하도록 했는데 만약 이런 규정이 고기잡이 배에도 적용된다면 선박들의 운항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고기잡이 배들의 출항 중단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수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수산 사업소 등을 찾아 식량난 해소 방안으로 어획량 확충 등을 주문해왔습니다. 하지만 고기잡이 배들이 운항을 하지 못하면서 실제 유통되는 수산물의 양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산물은 북한 주민들의 단백질 섭취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major source of protein for North Korean population. Fish, you know.
따라서 어업 활동 중단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 수급에 매우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업 활동이 쉽게 재개되지 않는 점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업 활동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겠지만 아직까지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고기잡이 배들의 운항 중단 사태가 유류 부족 때문일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So one possibility is they've run out of fuel for them. They're having a hard time getting fuel. And in fact,
고기잡이 배들에 탑재된 작은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유류가 필요하며 만약 유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고기잡이 배들의 운항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과거 북한의 목선들은 물이 섞인 유류를 사용했다가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기도 했다면서 목선 운영자들이 유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함지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7개월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국가 방역 비상이 장기화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전 세계 5개국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지적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5일 인도네시아와 스페인 등 일부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해당 국가들이 비상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완화했던 지역에선 코로나가 재확산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지난 6월 전국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하자 카탈루냐 주위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 붐비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한 달도 못 돼서 청년들 속에서 감염자들이 급격히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영 매체가 해외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에 정당성을 역설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달 27일 보도를 통해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는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경 봉쇄 등으로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봉쇄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으로 번지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을 전면 차단하는 등 고강도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무역뿐 아니라 외교 관계도 사실상 단절하다시피 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교역액은 5억 3,905만 달러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80% 줄었습니다. 올해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4월 농사철 필수 품목 수입으로 북중 교역 규모가 일시 증가했지만 5월은 전달보다 89% 감소해 100만 달러 수준인 1, 2월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평양 주재 영국과 스웨덴, 독일 등 서방 국가의 대사관들이 철수한 데 이어 올해는 체코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대사관도 줄줄이 평양을 떠났습니다.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벌이던 국제기구 직원들도 지난 3월을 기해 모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들어 한때 북중 최대 교역지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교역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로 인해 정확한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25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까지 총 3만 1,083명의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없다고 WHO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팬데믹 초기 미국과 한국 등 외부 지원을 거부한 데 이어 백신 확보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탄자니아, 아이티, 에리트리아, 부룬디 등과 함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5개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백신 공동배분 프로그램인 코백스에 백신 지원을 요청했고 코백스는 당초 5월 말까지 북한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7개 행정 절차 중 현재 2개만 완료했고 외국인 구호 요원들의 방북도 거부해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도 세계적인 코로나 동향에 대해서는 상세히 전하고 있지만 백신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영 노동신문은 지난 5월 해외에서 백신 접종 이후에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거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백신 만능론을 비판하고 우리식 방역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국경을 걸어 잠그고 국내에서는 이동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북한식 방역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염병 역학 전문가인 미 워싱턴 대학 조나단 메이어 명예교수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에서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지만 면역을 형성하는 백신 접종만이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방역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at is they seem to be having a significant problem in North Korea with COVID, but nobody seems to know exactly how severe. The only way to, you know, that's really effective to prevent is vaccination. And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을 언급하며 간부들을 크게 질책한 가운데 이것이 백신을 포함해 외부 지원을 수용하기 위한 포석인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중국 외교부도 최근 북한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코백스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중저소득 국가 92개국에 백신 5억 회분 지원 계획을 공개했지만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동 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백신 공급을 요청하고도 관련 행정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7개의 행정 절차 중 2개만 완료했고 외국인 구호 요원들의 방북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갤로 BOA 서울지국장의 취재를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 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과 관련한 협상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고 협상의 정통한 소식통이 VOA에 밝혔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코백스의 백신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7개의 행정 절차 중 북한이 2개만 완료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만일 북한이 서류 작업을 신속히 했더라면 백신을 일부 받았을 것이라며 얼마나 받았을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가비의 규정을 따랐다면 지금쯤 백신 전달이 한창 진행 중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백스는 당초 북한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 회 접종분을 5월 말까지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공급은 지연됐는데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길 꺼렸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의 국제요원 입국 거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도 공급을 지연시켰습니다. 소식통은 백신 전달을 위해 국제요원들이 북한에 입국하는 것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로는 외부인들이 북한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비 절차에 따르면 백신을 전달할 때 국제요원이 현장에 꼭 있어야 한다며 가비가 그냥 운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체인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국제사회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가운데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인 영하 60도에서 90도,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은 냉장 온도인 영상 2도에서 8도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비는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과 협의가 진행 중이고 관련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잠정적으로 전달 날짜가 가까워지면 시간표에 대한 정보를 더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5월 CNN 방송에 북한이 코백스와의 협력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가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 보건성은 백신, 국가 백신 보급 접종 계획의 기술적인 측면과 운영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6월 코백스와 북한 간 백신 지원을 위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코백스 백신 지원을 받겠다고 희망한 국가는 접종 계획을 비롯해 여러 협의가 진행돼야 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며 북한의 경우 그런 협의가 지연돼 제공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WHO의 194개 회원국 중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탄자니아, 아이티, 에리트리아, 부룬디 등 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북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한국국가정보원장은 5일 전라남도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열린 준대성전 지정감사 미사에 참석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김희중 대주교와 알프레드 슈에레브 주한 교황 대사를 만나 교황께서 평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교황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한 건 박 원장이 처음입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 하일리겐 크로이츠 수도원을 찾아 막스밀리언 하임 수도원 원장에게 교황 방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대주교를 만나 교황의 방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 방북에 도움이 될 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교황청과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홍식 대주교가 한국 성직자로는 처음으로 교황청 고위직인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유 대주교는 임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교황님의 방북을 주선하는 역할이 맡겨진다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북한이 교황님을 초청한다면 북한으로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18일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황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던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당시 김 위원장이 실제 한국 정부를 통해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8년의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정말로 북한이 그들이 원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제사회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계산에서 교황은 정통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교황도 당시 방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미북 관계가 나빠지면서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다시 교황 방북 카드를 수면 위로 올려놓은 것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관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우회적 접근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나 지금 시점에선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국경도 차단한 상태고 또 제재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의 대화, 남북 교류가 모두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위상보다는 대내 통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 방문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평가해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상징적 차원에서 교황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도 대화를 위한 대화, 이벤트성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선 교황 방북에 그리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황 방북은 억눌린 민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꺼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면은 북한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대외 접촉 그리고 대외 문화 수용을 강력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북한 주민들의 대외 접촉에 대한 그 열망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 외교정책 기조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2018년 당시 북한의 긍정적 태도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다시 과거의 폐쇄 국가로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8차 당대에서 북한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의 기조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해서 체제가 다른 국가들도 북한을 존중하면 친선을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사회주의 국가와의 연대 유대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큰 틀과 의미에서 더 이상 북한이 2018년 때 했던 그런 이른바 보통 국가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교황 방북 수용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시점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반도 정세와는 별개로 북한이 교황의 평양 방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도 교황 방북이 대미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교황 방북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외적 위상에 적지 않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특별히 정세에 얽매일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와 같은 자력갱생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교황이라는 세계적 인물이 평양을 방문하면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와 별개로 북한으로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신 센터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함께 교황의 건강 문제가 더 큰 변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서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론 자유를 약탈하는 국가 지도자 37명 중 한 명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 위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짓밟으며 언론을 당과 자신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대대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 지도자 3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언론 자유 약탈자라는 제목과 함께 이들 지도자 37명의 사진을 올리고 각국의 언론 탄압 상황을 전했습니다. 언론 자유 약탈자 37명에는 김정은 위원장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나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김정은 위원장을 감시와 억압, 검열, 선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 자유를 보장한 북한 헌법 제67조를 끊임없이 짓밟으며 언론이 당과 군부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통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로부터 완전한 고립을 원하는 정권의 욕망 때문에 언론인들은 체포 추방되고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주고 죽임을 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또 북한 방문이 허용되는 소수의 외신 기자들은 일반 시민들과 대화가 금지되고 관리들이 매 단계마다 밀착 감시하기 때문에 북한은 외신 기자들이 가장 적게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선전 대변인인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하는 뉴스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외부에서 몰래 유입된 정보를 보거나 듣다가 적발되면 강제 수용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다량의 외부 콘텐츠를 수입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 당국의 외국 기자는 선호하는 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재 해외 언론사는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되고 독립적인 보도는 거의 불가능하며 북한에 입국한 외국 기자들은 정부에 의한 괴롭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례로 2016년 5월 영국 BBC 방송에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를 공격하고 비객관적인 보도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체포 추방됐고 2017년에는 북한 정권을 비판한 책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언론인 4명에 대해 궐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발표된 국경 없는 기자회의 2021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평가 대상 180개국 가운데 179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지수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5년마다 언론 자유 약탈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 사건에 연루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홍콩의 독립 언론인 빈과 일보의 폐간을 가져온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등 17명의 국가 지도자가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6년 심각한 인권유린 혐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인권 제재를 부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권 제재가 김 위원장에게 자국민 탄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란 경고와 개선 압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6일 바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는 의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법에 근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상 처음으로 인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존 커비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제재 강화법의 요구에 따라 북한 내 인권 침해 관련 책임 규명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에 책임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북한 관리들과 기관들을 규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We released a report identifying North Korean officials and entities responsible for or associated with serious human rights abuses.
미국 정부가 밝힌 인권 제재 이후엔 주민들에 대한 강제 실종과 구금, 강제 노역, 고문, 검열, 고위 관리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잔인한 처형 등 다양한 혐의가 나열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만을 이유로 외국 정상에게 직접 제재를 부과한 것은 거의 유례가 없어 당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미국이 인권 제재를 통해 북한 내 반인도적 인권 범죄의 주범을 김 씨 가족으로 낙인 찍었다며 최고 존엄이란 선전선동의 허상을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자들에게 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후 미국이 이를 처음으로 행동에 옮긴 곳이어서 다른 나라들에 미칠 파장도 주목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제재를 부과하자 관영 매체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후 2018년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등 관리 32명과 기관 13곳에 미국 입국 금지,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등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5일 VOA에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제재가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며 북한 정권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할 때까지 이런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anctions do serve a useful purpose in reminding North Korea and in reminding
대북 인권 제재는 북한에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북한과 다른 나라들에 상기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이런 제재가 단시간에 효과가 없더라도 인권 탄압에 반대하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며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을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에겐 자국민을 학대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란 경고 차원에서도 이런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킹 전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we need to continue to do it. We need to continue to remind Kim Jong-un.
로버트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인권 관련 제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에게 표적 제재를 권고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 제재를 부과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다른 나라의 참여를 고무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 sure that the U.S. bilateral sanctions when they were adopted encouraged other allied countries to
영국 정부에 이어 유럽연합이 올해 처음으로 정경태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북한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란 설명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 김정은 남매 등에 대한 인권 제재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이 조치가 법에 근거한 것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임의로 풀기 힘들며 향후 미북 수교 등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도 작용한다는 걸 북한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독자적인 인권 제재를 부과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 공조와 추가 제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5일 VOA에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정권인 북한이 인권에 대한 국제 압박에 더 직면하지 않는 상황이 솔직히 놀랍고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과 상대하는 모든 중심에 인권에 대한 우려를 두는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김정은과 그의 정부가 주민들의 인권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최악의 인권 상황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군대 당국자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하고 일본과 호주, 유럽연합 등 동맹과 동반국들이 인권 관련 제재를 가하도록 고무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인권 관련 제재 5주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은 채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의 외교를 포함해 제재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코엔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 문제를 진전시킬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어 신중한 분위기라며 이 때문에 제재 같은 녹록하지 않은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직 미군 관계자들은 전술 차원의 실기동훈련은 1년 내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일간지 동아일보는 5일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한 당국이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8월 훈련이 지난 3월 실시된 컴퓨터 기반 지휘소 연합훈련 CPX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침이 최종 결정될 경우 4년째 실기동 훈련 없이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한 당국은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3월과 8월에 각각 실시해온 키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또 2019년부터 키리졸브는 19-1 동맹,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19-2 동맹으로 이름을 바꿔 컴퓨터 기반 지휘소 훈련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연합훈련은 다시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실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한국 내 일각의 8월 연합훈련 축소 시행 보도는 훈련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은 5일 VOA에 전술적 차원의 실기동 연합훈련은 1년 내내 중단 없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8월 연합훈련의 핵심은 지휘소 훈련이라며 대규모 실기동 훈련 미실시를 축소로 단정짓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수천에서 수만 명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는 실기동 훈련은 지난 1996년 팀 스피릿 연합훈련 중단 이래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준비태세 유지, 억제력 발신, 동맹 안심시키기라는 세 가지 요소에 따라 훈련의 가시성과 규모를 결정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4년 동안 대규모 연합훈련 유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상응하는 조치를 보이지 않았다며 더 이상 연합훈련을 미북 대화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018년 이전 실시해온 3월 훈련의 경우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와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를 병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월과 8월 훈련의 본질은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지휘소 훈련이며 실기동 훈련은 보조적 훈련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미한 군당국은 실기동 훈련의 경우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대북 발신 측면에서는 계속 가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열린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데이빗 올빈, 당시 합참전략정책담당 국장은 실기동 훈련을 대규모 연합훈련 내용의 88%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빈 국장은 대규모 연합훈련이 유예된 이후에도 총 273개의 훈련을 진행해왔다며 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반도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7월 장마는 시기적으로 비교적 늦은 것인데요. 39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해 큰 수해를 입은 북한은 장마전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비 소식을 실시간 보도하고 있습니다. 큰 물 피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지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는 언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나요?
네, 목요일인 8일부터 북한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들어보시죠.
7월 8일 경의 장마 건수는 북위 38도 분까지 올라서면서 우리나라는 장마기에 들어서고 이날 대부분 지역에서 첫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는 지난 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전국 곳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보통 이 정도면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느낌이고요. 80mm가 넘으면 폭포수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기상청은 야행성 폭우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경고했습니다. 비와 강한 바람도 동반됩니다. 동해와 서해, 남해안에 초속 10에서 18m의 돌풍과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예고됐습니다. 장맛비는 6일과 7일, 남부 충청 지역에 이어 8일과 9일은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로 계속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저기압이 사흘에서 나흘 주기로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비가 그쳤다가도 또다시 퍼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국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거의 매년 가뭄이나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크게 긴장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비 피해가 컸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자연재해로 경제가 삼중고를 겪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 당국은 최근 연일 장마에 대비하자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전 지역이 비상 대비체제에 들어갔고요. 위기 대응 지휘조를 조직하는 등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수해가 거듭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 기반 시설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주의 지원 기구 간 상임위원회 IASC의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도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관련 위험도가 전 세계 191개 나라 가운데 3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 등의 위협에 대한 취약성과 관리 능력 등을 토대로 위험 지수를 평가한 건데 이는 전년 조사 결과 55위보다 더욱 취약해진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기상 장비가 노후화돼 관측 자료 수집이 국제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댐과 제방 등 수해 대비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주민들은 주택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강한 바람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하수구, 배수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등도 준비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해 인도적 지원 물품을 보내는 것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국제기구들도 매년 북한의 홍수 피해 대비에 도움을 주고 있죠.
네, 국제 적십자사는 평양과 신의주, 원산 등지의 7개 적십자 창고에 방수포와 텐트, 개인위생용품, 수질정화제, 물통, 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단체는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토산군 2,690가구와 평안남도 안주시 2,600가구에 담요와 위생용품 등 긴급 구호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장마 기간 폭우가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길고 뾰족한 금속성 물품을 몸에 지니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전신주나 큰 나무 밑에 서 있지 말고 서둘러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 조그만 개울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강과 계곡, 하천 주변에 있다면 급히 높은 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질병에 걸리기도 쉬운데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물로 인해 전염되는 수인성 질병인 장티푸스와 이질, 콜레라, 장염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아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음식과 물은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을 충분히 가열해 먹되 조리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음식 조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특히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한 뒤에 고여있는 물에서 작업할 때 감염된 동물 배설물을 통해 전파되는 넵토스 필화증에 걸릴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벼 세우기 등 작업 시에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작업복, 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네, 함지하 기자와 함께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중 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탈북 여성 에블린 정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탈북 난민 미국인 뷰티 아티스트 에블린 정씨. 10대 소녀 탈북민으로 미국에 입국했고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청년 에블린 씨에게 몸과 마음이 안식을 찾을 만한 보금자리는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따라갔는데 이게 시카고랑 또 캘리포니아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너무 덥고 캘리포니아는 좀 왠지 나랑 좀 잘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또 제가 되게 많이 불안정함을 또 느껴서 다시 시카고에 돌아왔어요.
조지아주에서 시카고로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에블린 씨에게 가족이 돼준 한인 목사 가족을 떠나 시카고로 다시 돌아온 에블린 씨. 또 다른 인연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저희 성문섭 연장하시는 가게 사장님께서 저희 제가 같이 지내는 사모님한테 쟤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북한에서 왔는데 전혀 북한에 같지 않고 아이돌처럼 생겼다 막 이러면서 저 그런 얘기를 전혀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나 그 당시에는 또 공부하고 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혼자서 살아야 되니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시카고로 돌아온 에블린 씨는 한인 여성 미용 사업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문섭 연장도 아트거든요. 네, 뷰티 아티스트니까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그 아트 쪽으로 또 공부하고 이랬으니까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적성도 맞고 또 돈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표현하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에블린 정 씨. 특히 여성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미용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어떻게 배우셨어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습을 그 매니킹을 가지고 이제 연습 많이 해보고 카메라가도 연습해보고 막 그런 붙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해서
에블린 씨가 시작한 일은 아이래쉬 익스텐션, 속눈썹 연장인 것인데요. 사람의 속눈썹과 흡사하게 만든 인조 눈썹을 한 가닥 한 가닥 풀로 붙이는 기술입니다.
한 3, 4개월 후에 손님 받고 아시아인들은 되게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래서 금방 배웠던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았었어요.
동그랗게 올라간 인조 속눈썹을 붙여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속눈썹 연장술 전문가가 된 에블린 씨.
인조 다 거의 인조 눈썹일 거예요. 왜냐하면 알러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털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인조로 다 미용실에서 사용할 건데 저는 한 번도 진짜 속눈썹은 못 봤거든요. 저희 가게에서는 그렇게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희는 이제 인조 속눈썹으로 한다. 링크라고 하지만 인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가게는 두 종류의 그런 라시가 있어요. 하나는 세이버, 하나는 뭐 실크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크 라시는 조금 더 좀 강해요. 거칠고 이제 세이버 라시는 좀 부드러워요. 가격은 100불에서 이제 170불까지 팁 빼고 그래서 나중에 다 손님들 케어 받으시면 이제 팁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머리 자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네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손이 좀 많이 가고 그리고 디테일한 작업이라서 속눈썹 한 올이에 이제 한 올이 갖다 붙이는 거라서 또 저희 가게는 또 되게 좀 고급진 가게라서 좀 그런 식으로 받는 것 같아요.
속눈썹 연장술은 가격이 비교적 비싸지만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미용 서비스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에블린 씨는 시카고의 한 미용 전문 관리실에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가게나 다른 곳에 가면 테크니션들이 다 다른 식으로 붙일 거예요. 살에 가까이 붙인다거나 이러면 막 찔리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리고 풀을 막 너무 많이 쓰거나 이러면 본인 속눈썹 그 인해 데미지가 갈 수 있어요. 풀로 인해서 다 붙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점이 되게 많아요.
에블린 씨는 이 기술로 자격증을 얻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자격증을 위한 공부는 에스타렉이랑 코스메탈러지가 있는데 에스타렉은 이제 스킨케어나 속눈썹도 들어가고 문신도 들어가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에스타렉 나눠지고요. 그리고 코스메탈러지는 이제 다 거기 적응이 되는 거예요. 헤어도 적응되고 네일 아트도 적응이 되고 속눈썹 연장도 되고 메이크업도 되고 그냥 모든 뷰티 종류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네일 밑에 뭐 손톱 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막 거의 닥터식으로 이제 머리카락 한 올이에 어떤 게 있는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네 속눈썹 풀은 어떤 종류가 있고 뭐
그러나 유튜버 활동 또 하루 10시간 업무 등 시간에 쫓기는 에블린 씨.
공부는 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미루고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데 좀 잘 못하고 있어서 솔직히 오늘처럼 쉬는 날 한 번씩 한 한두 시간씩 들여다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험은 이제 한 2, 300불 돈을 지불하고 시험장에 가서 한 1000문제를 한 외우고 100문제를 맞춰야 돼요. 75점 되어야 합격인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을 본 적은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한 번 봤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제일 안 외워지고 제일 헷갈리고 힘든 부분은 어떤 건가요?
머리카락? 헤어 이론이 있는데 그게 좀 안 외워졌어요. 헤어 이론. 인스펙션. 클리닝 하는 거. 뭐 장갑 끼고 클리닝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질문을 해요. 이론만 외우고 제가 공부해서 시험 보고
다음 시험은 언제?
제가 그거 레디 돼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만 시험장에 가서 합격을 다시 해야죠. 75점인데 그게 제가 65점고 한 10점 정도 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 2,300불 주고 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이번에는 진짜 온전히 공부해서 가야 될까 봐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시험인 만큼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에블린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보기 위해 자격증 시험 교재를 늘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에블린 씨는 3년 전 알게 된 한인 여성 사장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사람당 그 100불씩 기본으로 받거든요. 오면 그게 스털링이고 이제 조금 더 붙이고 싶다 이러면 120불, 140불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맥스가 170불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받거든요. 손님들한테 20%, 30% 팁이 들어와요. 만약에 손님이 그걸 다 채워주지 못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사장님께서 그 20%의 팁을 저희한테 채워줘요. 사장님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는 한인 사장 덕에 큰 어려움 없이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대 탈북 여성 에블린 정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비어의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에서는 유엔이 발표한 소년병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7월 6일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나라 말라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말라위는 1891년 영국 보호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니아살랜드로 불려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1953년 로디지아 니아살랜드 연방을 결성해 남북 로디지아와 니아살랜드를 통합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말라위 국민들은 독립을 위해 노력했고 1958년 독립운동가 헤스팅스 반다를 중심으로 말라위의 독립운동은 거세졌습니다. 결국 1963년 말라위는 로디지아 니아살랜드 연방에서 탈퇴하고 연방은 해체됩니다. 그리고 1964년 7월 6일 말라위는 73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966년 7월 헌법을 제정해 공화제를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의 반다 수상이 취임합니다. 헤스팅스 카무주 반다는 1966년 단일 정당제 도입, 1971년 스스로 종신 대통령에 취임하는 등 강력한 지도자로 군림해왔으나 1993년 11월 다당제가 채택되고 종신 대통령제가 폐지된 이후 1994년 5월 다당제 선거 실시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물루지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1893년 7월 6일 여자의 일생, 목걸이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기 드 모파상이 사망합니다. 1850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태어난 모파상은 파리에서 법률을 공부하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하자 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전쟁에서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체험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귀스타프 플로베르에게 문학 수업을 받았고 에밀 졸라가 주축이 되어 엮은 단편집 매당 야화에 단편 비계덩어리를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등단했습니다. 모파상을 유명하게 만든 작품 여자의 일생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이래 최고의 명작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설 여자의 일생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마저 배신당하는 한 여인의 굴곡 많은 인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모파상은 20대부터 신경질환을 앓아왔고 마약과 문란한 여자관계로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자살 실패로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그 병원에서 1893년 7월 6일 43살의 나이에 전신성 마비로 사망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